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래된 교회의 관례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 종려주일에는 아이들에게 견신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교식입니다. 이 견신례를 베풀던 전통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자라나서 일정한 신앙의 훈련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성인으로 인정받는 날입니다. 1980년 이전의 유럽의 교회에서는 아들이나 딸, 우리 자녀들이 견신을 받게 되면 꼭 시계를 선물했다고 해요. 시계를 선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간에 살라는 의미가 이 시계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했던 어린 신앙인이었다면 견신, 즉 견고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자기의 시간과 역사를 만들며 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라고 종려주일을 말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벤나무, 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날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종려주일과 관련된 복음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먼저 겸손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메시아. 이 메시아라면 최소한 겉모습만이라도 막 폼나게 백마 정도는 타고 와야 하겠건만 우리 주님께서는 농부들이나 타고 다녔던 나귀, 그것도 모자라 어린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 기획을 담당했었는데 성탄절날 어떤 예배 기획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나귀 한 마리를 전라도에서 빌려왔습니다. 차를 타고 1박 2일로 나귀를 빌려서 그것도 어린 나귀였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예수님이 타셨던 그 품종과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리아 여인 역할을 했던 자매를 태우고 이렇게 본당 안으로 나귀가 들어가는 연극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귀인지 모르고 그냥 로봇거나 그런지 알고 다들 신기해만 하다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나귀에 자매를 태웠는데도 어린 나귀가 뒤뚱뒤뚱 하더라고요. 적어도 아 나는 저게는 못하겠다 싶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뒤뚱뒤뚱. 그러나 이 모습은요.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은 구약의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큰 그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오나 크게 기뻐하여라.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이 유월절을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마트나 뭐 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성 근처에 가득 사람들이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긴장감과 또 기대감이 이 공간을 아주 농밀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대표했던 빌라도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마와 무장한 군대를 동반한 채 아주 화려하게 행진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와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걸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결같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은 다들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은요.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가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또 한켠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혹시나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면서 긴장하며 주시합니다. 로마 군정은 이스라엘의 명절인 이 유월절에 혹여 소요사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지켜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도 각자마다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기대와 긴장감이 이 시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크게 개의치 않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서 마련하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요 라는 환호는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라는 고백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격과 환호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은 아주 들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동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겉옷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는 여러 용어가 쓰입니다. 케수트, 심나, 메일, 아데레트 다양한 단어로 등장하는데 각각의 조금씩 차이들이 있지만 이 단어들이 모두 이 겉옷이라는 한 개의 단어로 번역되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겉옷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이 옷 중에서 가장 바깥에 걸치고 또 덮는 옷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옷이라면 원래 입는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들의 겉옷은 덮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립니다. 겉옷은 세마포로 만든 속옷과는 달리 주로 양털로 만들었습니다. 속옷은 소매가 길지만 겉옷은 소매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무척 짧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벌의 겉옷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모두 다 단벌 신사, 단벌 숙녀였죠. 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 겉옷을 전당다 잡혀서 돈을 빌릴 수가 있었다고 해요. 겉옷 자체가 뭐 비싼 옷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겉옷에 여자분들 하시는 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겉옷 내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술. 이 술 때문에 생긴 풍습이라고 해요. 이 겉옷 4개 투기의 술의 모습이 사람마다 그리고 또 뭐 계급마다 모두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의 매듭을 진흙 토판에 찍어서 자국을 남긴 후에 돈과 양식을 빌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크레딧 카드나 또 인감도장 같은 역할을 이 겉옷이 했다는 거죠. 자, 잉여물들을 막 쌓아두고 사는 현대사회와는 달리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 이 성서시대에는 모든 재화와 상품이 한정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함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40년, 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이 보릿고개와 같은 힘든 시기를 넘기기 위해서 겉옷을 전당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전당을 잡혔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겉옷이 또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이불이 없으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제대로 지켜질 리는 만무하겠죠. 자, 이런 겉옷을, 이렇게 소중한 겉옷을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순간 바닥에 펼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구나.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자의 모습을 내가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내밀한 그들의 의도를 알면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겉옷을 땅에 펼치는 행위는 예수님의 입성식에서 메시아의 임재, 새로 즉위하시는 어떤 임금님의 도래라는 자신들의 염원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임금으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통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 왕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염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귀한 것을 이렇게 펼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그 즉위식과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즉위식이 같은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자, 한편에는 흥분한 사람들, 메시아가 오셨음을 외치면서 들떠 있어서 당장이라도 무엇이라도 성취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파민이 막 넘치는데 그런 그 분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어린 나귀 등 위에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침묵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들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환호와 감격은 손바닥 뒤집듯이 분노와 저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연출하는 방식과 사람들의 연출이 다르다고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도 그들의 함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논쟁으로 끌어들일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겉옷이 겉옷 위에 펼쳐지고 더 많은 것들이 길 위에 놓입니다. 이제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이 퍼레이드는 분명 겸손과 온유의 퍼레이드입니다. 강함과 화려함을 나타내시는 퍼레이드가 아니라 온순함과 취약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빌라도처럼 예수님은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저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종교 지도자들의 간계와 또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은 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곳에서 손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마지막 정을 나누십니다. 이 식탁을 마지막으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번 고난 주간 동안 하루하루 지내면서 함께 묵상해야 할 거룩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여정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 아침,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저 십자가가 지나가는 길 그 가장자리에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고민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할 텐데 그저 우리 앞을 지나가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도 눈만 껌뻑이고 또 입으로만 아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겉옷이라는 내가 가진 좋은 것의 일부를 펼치면서까지도 나의 염원, 나의 욕망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기대를 저버리자 주섬주섬 다시 겉옷을 챙겨서 팔짱을 낀 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도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랍비들에게 전해진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웃고 떠들면서 대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을까요? 하는 질문에 랍비들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깊게 허리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진 채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시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왕이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십자가에 쏟아 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겸손하게 그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어서 또 세상과 하늘을 향해 탄식하는 이 땅의 가난하고 웅크린 사람들과 또 자연에게 눈을 돌리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 앞에서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고진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주에 불편당이라는 집을 손수 지으시고 아주 불편한 집입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고 천장도 낮고 일부러 불편하게 불편당이라는 걸 만드셔서 살고 계시면서 시를 쓰시는 시인이십니다. 이 고진아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빈 논바닥의 우렁이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주님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를 함께 나눕니다. 시의 제목은 굴리면 기꺼이 굴러가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보 4면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산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 논둑을 가로질러 오는데 빈 논바닥을 굴러다니는 우렁이들이 보인다. 유기농을 위한 소임을 다 마치고 물 빠진 마른 논바닥에 죽은 우렁이들. 늦가을 찬바람이 굴리고 또 굴린다. 속빈 껍질을 들고 들여다보니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텅텅 빈집 같은 나를 나보다 힘센 누가 있어 굴리면 굴러가야 하리. 힘없이 굴러가는 게 좀 서럽지만 뼛속까지 비워 가벼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새를 생각하면 골다공의 이 시절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리. 화려하고 강력한 군사를 거느린 행렬을 따를 것인지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행렬을 따를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입성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방문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은 부스러질 것 같은, 깨질 것 같은 텅 빈 우렁이의 모습과도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드러난 모양은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만 비로소 믿음이 담고 있는 그 실상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불분명하고 흐릿한 것이 점차 선명해지는 것이죠. 순종과 고난을 통해야만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믿음인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뜻을 성취하려는 그런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출발점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신실함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하는 십자가가 우리 모두에게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귀에 오르셔서 백성들의 환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담긴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찬양하다 원망하고 분노하는 이들을 용서하신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자주 그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나를 따라오라 속삭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